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에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 아멘. 톰 아직 잘 예?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지나가겠습니다. 오케이. 다음에는 저기 다 시킬 것 같은데. 좋은 자매, 이번 주 오늘 하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8절 말씀이요. 이 세 개의 절을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지난주에 이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 세 가지 명령과 관련해서 저 여러분이 미리 염두에 둬야 할 네 가지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은 세상 정신과는 첫 번째 다르다. 세상은 기도하지 않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두 번째는 이 세 가지 명령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기 때문에 이 신분을 전제로 해서 주시는 명령이에요. 세 번째, 이 명령은 실행 가능하다.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인도와 힘의 공급으로 인해서 이 명령 실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명령을 수행할 때 이 명령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인데 내가 이것을 따를 때 분명하게 큰 유익이 있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은 나의 영원한 보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오늘은 두 번째 명령을 다룹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를 향해서 세심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 부모로서의 뜻이 많이 있겠죠. 건강과 관련해서, 교육과 관련해서, 인생과 관련해서, 사람과의 관계와 관련해서 많은 뜻이 있을 겁니다. 시간 관리, 돈 관리, 부모로서 자녀를 향해서 많은 뜻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이거는 지켜다오 하는 어떤 중요한 덕목이 있잖아요. 우리를 향해서 세심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다루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 말씀의 뉘앙스 때문에 일단 부담을 가지고 듣게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인간이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는가? 다른 일은 안 하고 잠도 안 자고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아예 이 명령 자체를 부담스럽고 되지 않는 명령으로 이해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특정 언어가 다른 나라 말로 번역될 때 의미 손실이나 왜곡이 살짝살짝 일어나요. 한 언어가 다른 언어로 번역될 때 처음에 그 백 몇십 년 전에 조선 땅에 미국인 선교사님들이 처음 발을 들였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이 1, 2년 걸쳐서 어려운 조선말 익히고 쓰고 이제 말하기가 어느 정도 가능해질 때 집집마다 방문해서 전도한 그런 기록이 나오죠. 그때 이제 집 앞에 붙은 그 문패 이름을 보고 누구누구시 계십니까? 이렇게 방문하고 은우란 말로 조선말로 복음을 전해드렸습니다. 어느 집을 방문했더니 살아온 개를 키우는 집안이 있었는데 그 앞에다가 개조심이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개조심씨 안에 계십니까? 이렇게. 문화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생긴 뉘앙스의 차이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통역되거나 번역이 될 때 항상 의미 상실이 일어난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 다시 말해서 고대 그리스어로 쓰인 성경 원문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약간의 의미 손실이 발생하고 영어 성경 번역을 봐도 여기에는 그렇게 큰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단어상의 뉘앙스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여기서 우리는 lost in translation 이란 표현을 써요. 물론 이 제목을 가진 영화로도 나와 있는데 lost in translation이라고 하면은 번역 중에 원래 의미가 조금씩 사라지는 것 그런 뜻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중요한 명령인데 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순종하고 싶어요.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아예 이 명령 자체를 무시할 때가 많다는 거죠. 자, 이 원문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그 단어가 생긴 어원, etymology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 단어가 생성되기 전, 300년 전, 1000년 전에는 어떻게 출발했는가, 뿌리를 연구하는 것이 하나이고, 두 번째는 신약 성경이나 성경 외 고대 문서에서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문장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아,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파악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쉬지 말고라고 하는 이 부사를 고대 문서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그것을 참고하면서 이 의미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이 파악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설명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라는 adialeptos라고 하는 이 부사는 adverb는요 네 가지 경우에 쓰였습니다. 고대 문서 가운데 기침이 계속 나는 경우 기침을 연달아서 500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침을 하는 경우에. 기침을 서너 차례 하고 난 다음에 좀 쉬었다가 또 기침하고 또 쉬었다가 또 기침하고 이러한 때 사용되었더라. 두 번째는 군대가 공격 목표 지점을 두고 반복되는 군사 행동을 할 때 한번 공격하죠. 실패합니다. 또 쉬었다가 또 공격합니다. 그때 여기 나오는 adialeptos라고 하는 쉬지 말고라는 부사를 사용했더라. 세 번째는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과일을 생산할 때 과일 생산을 올해 과일 농사하고 거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도 또 하죠. 그 농작물이 생산된 밭에서. 네 번째는 정부 관리나 공무원의 지속적인 업무 수행. 점심시간도 있을 것이에요. 점심시간 업무 안 봅니다. 퇴근해서 집에서 가족들과 지내고 잠잡니다. 그때 업무 안 보아요. 그럼에도 다음날 아침이 되면 자신이 맡은 그 직임을 다시 시작해요. 그때 쓰였더라. 이런 쓰임이 쉬지 말고라는 부사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예요. 한 순간도 중단 없이 쉬지 않고 그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하는 자리에 거듭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로 하여금 기도 행위가 일어나는 그곳으로 거듭해서 찾아와라 이런 명령입니다. 쉬지 말고 군사 행동에 적용할 때 목표 지점을 한순간도 쉬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고 계속 공격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한 차례 공격을 감행했는데 실패했어요. 며칠 뒤에 전열을 가다듬어서 전략을 따서 다시 공격해서 또 실패했어요. 다른 부대의 지원을 받아서 3일 뒤에 또 감행해요. 이것이 쉬지 말고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관리나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다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점심시간 업무 안 봅니다. 동료들과 어떤 밖에 나가서 담배 피면서 잡담할 때 그 업무 안 봐요. 퇴근해서 가족들과 시간 보냅니다. 그러나 늘 직무를 수행합니다. 24시간 다른 데 눈 돌리지 아니하고 화장실도 안 가고 일하라 이 말이 아니고 직무의 자리를 지키면서 직임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 단어는 정리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만남이 있든지 바로 기도의 자리에 복귀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사는 길이에요. 기도가 늘 중요한 직임이다. 무슨 일로 시간을 보내든지 기도의 자리에 복귀해라. 그래야 산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다라는 동사를 잠시 보겠습니다. 이 프로슈코마이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는 기도하다라는 말은요. 두 단어가 결합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프로스라는 전치사입니다. 무엇을 향하여, 무엇 방향으로 이런 뜻이고 유코마이라고 할 때는 이게 소리 내다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기도하다라는 의미는 이 두 단어의 결합인데 어떤 인격을 향하여 어떤 인격이 앉아있는 쪽을 다 바라보면서 소리내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우리는 인간을 향해서 그를 바라보면서 소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 소리낼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리를 확보하라는 그 명령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만남을 가진든지 바로 기도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 계신 곳을 향해서 소리내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을 수도 있고 내 마음에 있는 억누르는 무언가를 토로할 때도 있고 두려움을 고백할 때도 있고 주님의 지혜와 인도를 구할 때에도 있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절대로 저희 여러분이 절대로 잊지 말고 있어야 될 하나의 팩트가 있는데 사람은 의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사람은 의존적인 존재다. 양의 속성을 가진 의존적인 존재다. 살만 하니까 이 내용을 그냥 하나님 의존을 안 해도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삶이 굴러가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눈을 뜨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네. 사람은 양의 속성을 가진 의존적인 존재이다. 사람은 스스로 모든 것을 충족하는 스스로 자유자재로 뭔가를 공급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존재하게 했고 모든 것을 자유자재로 공급하시는 창조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은 창조주 크리에이터가 아닌 피조물, 창조물, 크리에이션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단 말이에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의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잠시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창조주 하나님의 의존하는 관계를 두 개의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자연세계에서요. 그리고 하나는 성경 말씀에서. 첫 번째는 고래입니다. 고래. 바다에 있는 그 큰 고래. 고래가 물고기인가요? 물고기라고 생각하는. 아,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물고기로 생각했죠. 수인자매. 그렇구나. 다 알고 계시네. 이렇게. 포유동물로 분류됩니다. 다시 말해서 새끼를 낳아가지고 젖을 먹여서 기르는 동물 계통에 속해요. 아, 그런데 생생을 물 속에서 보내요. 물고기처럼. 포유동물이기 때문에 물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산소 공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래는 물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다가 한 10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위로 올라가서 푸 하고 산소 공급을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지어진 존재예요. 고래는. 아가미가 없고 배에 기능을 통해서 콧구멍으로 숨을 쉬게 되어 있는 존재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모를 거예요. 고래는 어떻게 자는가? 혜린 자매 알아요? 그래요. 엄마도 답이 없습니다. 선우 자매 알아요? 눈 감고는 동의합니다. 예. 근데 그 문제는 아까 산소 공급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또 써. 예. Yes. 콧구멍만 물속 밖으로 내고 전체 몸뚱이를 물속에 잠긴 채 자요. 가끔 유튜브에 보면은 이 자고 있는 덜 깬 상태에서 막대기로 쿡쿡 찔러야 깨어나는 고래 모습이 유튜브에 동상에 올라와 있어요. 그렇게 잡니다. 어쨌든 우리 생각하기에 물 속에 살기 때문에 잘 때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자도록 어떻게 조치를 해놓지 않았을까. 나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참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코만 쑤면 위로 내고 잠을 자더라. 저는 이 고래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조금 발견했습니다. 주로 고래가 물 속에서 보내잖아요. 가끔은 대기권에 있는 산소 공급을 위해서 모습을 드러내더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사는 중에 창조주 하나님과 호흡과 같은 기도 행위를 통해서 그분의 도움이 없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 그림은 이것입니다.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와의 관계입니다.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요, 브랜치. 포도나무에서 분리된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렇게 분리된 그 가지가 한 두세 주 지났을 때 말라 비틀어져 있겠죠. 그것을 과연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라 부를 수 있을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저는 이 구절을 암송으로 추천드려요. 기억할 만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팩트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성취도 하고 논문도 쓰고 박사학위도 받고 회사도 세우고 다 하는데요. 예수 안 믿고 기도 안 하고 예수와 관계가 없는 사람도 그런 많은 일을 하는데요. 돈도 엄청나게 많고 소유도 대단하고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맞아요. 예수님을 떠난 상태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형태의 삶입니다. 기도의 삶, 지금 우리가 지금 추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성공시킬 수 있을까?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요, 삶의 퀄리티가 확 떨어져요. 살아있지만. 기도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없이, 다시 말해서 창조물이 창조주의 도움이 없이 살아가려고 할 때 살긴 살아요. 근데 그 퀄리티가 확 떨어지는 제대로 된 삶이 아닌 경우가 허다합니다. 마약하는 사람 습관적인 거짓말쟁이인 거 아십니까? 마약을 하게 되면요. 거짓말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노름을 하거나 도박 중독에 들어가거나 하면은요. 알코올 중독도 그래요. 거짓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삶이 억눌림 가운데 있어요. 다른 사람처럼 살아가요. 잠들고 일어나고 먹고 사람 만나고 계획하고 일하고 해요. 근데 삶의 퀄리티가 마약이라는, 알코올 중독이라는, 도박이라는, 게임이라는 이런 뭔가에 의해서 그 삶의 그 퀄리티가 확 떨어져요. 살긴 살아요. 퀄리티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자주 자신이 한 약속을 취소하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은 조금 조정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습관적으로 일어나요. 삶의 퀄리티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삶을 영위하고 있지만 기도가 없는 경우에 삶의 퀄리티가 확 떨어집니다. 자신의 삶을 잠시 돌아보십시오. 기도에 몰입한 적이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연결이 살아있을 때 그의 삶의 퀄리티, 그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평강이라든지 뭔가 안에 내부에서 생기는 그 확신, 기도 없이 살았을 때 그 쫓기는 듯한 삶, 항상 바쁘고 해야 될 것이 늘 기다리고 있고 어지러운 어떤 기도 없이도 삽니다. 이렇게까지 살아왔어요. 기도 없이도. 기도 없으면 퀄리티가 확 떨어져요. 그리고 그 내면의 질서가 없어집니다. 제가 말씀을 암송할 때 몇 년 전에 두 번째로 외웠던 암송 구절 중에 하나가 잠언 28장 1절입니다. 지금 그것이 기억이 안 나요. 왜 이 구절을 선택했는지. 어떤 책을 읽다가 아마 좋은 생각이 들어서 아 이거 외워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잠언 28장 1절. 그런데 시간 지나고 이 암송을 하면서 아 이것은 진리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는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우리는 이 악인 그렇게 생각하면은 예수 믿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의롭다 여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구절이 암송 후보자 오를 리가 없죠. 근데 기도의 자리가 없는 사람 왠지 두렵고 왠지 염려가 떠나가지 아니하고 왠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삶의 퀄리티가 확 떨어지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시간에 그것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분주하게 도망다닌다니까요. 내 삶이 오그나이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자꾸 요구하고 말하고 나의 어텐션 주목을 요구하는 그러한 작은 것들이 사소하고 불필요한 그러한 것들에 내가 다 응답을 해주면서 정작 중요한 것들은 아직 해결되지 아니한 채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지난 시간에 저는 사도바울이 빌립보에서 겪었던 그 경험을 언급했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어떤 큰 사건을 하나 경험하고요. 참 안 좋은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동한 곳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읽었던 5장 16절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이에요. 16, 17, 18절. 다시 말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메시지를 주시는데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오기 전에 이 빌립보에서 안 좋은 어떤 사람이 이것을 경험하면 트라우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안 좋은 어떤 경험을 해요. 그것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데 고발당해서 옷이 찢겨진 상태에서 수없이 채찍 내리침을 당하고 피가 흐르는 상태 가운데 두 발이 착고에 채인 채로 지하 감옥에 던져진다. 이것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당했던 경험입니다. 이것을 제가 잠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6장 22, 24절.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며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래서 잠시 묵상해보면 그 당시의 상황을 재현해서 적용해보면 이것은 한 사람이 이런 것을 경험했을 때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아니한 트라우마와 같은 거예요. 마치 아프간이나 이라크에 파병 나갔던 미군이 잠시 포로 잡혔다가 두세 시간 동안 뭔가 당하고 난 다음에 그 풀려났을 때 그 생긴 그 트라우마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자, 이때를 상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빌립보에서 겪었던 그것을 상기하면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입니다. 보십시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려노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공개적으로 옷을 벗겨서 모욕하고 치욕을 주는 가운데 피가 흘러내리도록 채찍을 당했다. 이런 사건 경험은 정서적으로 큰 트라우마로 남고 잊혀지지 않는 경험으로 각인되죠. 그렇게 보통 발전되어 나갑니다. 제가 옛날에 이 이야기 소개한 적이 있을 텐데 어떤 청년이 폐쇄 공포증으로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데 그 원인을 알아보았더니 초등학교 때 집에서 혼자 놀다가 장롱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움직이다가 장롱이 이렇게 엎어지는 바람에 장롱 안에 갇힌 거예요. 장롱이 넘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이 애가 공포감 가운데 엄마가 올 때까지 손톱에 막 피가 날 정도로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엄마가 와서 그 아이를 꺼냅니다. 과거의 그 트라우마가 좁은데 들어가면은, 아, 내가 죽지 않을까. 그래서 비행기를 못 타는 거예요. 좁은 공간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 괜찮아 괜찮아 탈 수 있어 가자 이런 말들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트라우마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남미 지역으로 단기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원주민에게 잡혔어요. 발가벗겨 진 채로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풀려났어요. 그랬을 때 그 형제가 다음 해 단기 선교 여행 그 지역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그게 합리화겠냐고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과거의 경험이 자기 자신을 발목 잡지 않도록 할 수가 있었을까? 이 본문이 살짝 힌트를 주고 있는데 그가 당했던 그 정도의 경험이면은 빌립보에서 일을 끝내고 난 다음에 다음 일정 뭐 데살로니가도 있고 베리아도 있고 아덴도 있고 고린도도 있지만 다 취소하고 돌아가자 이렇게 했을 거예요. 원래 계획대로 다음 선교 예정지인 데살로니가에 왔고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에게 귀중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라는 성경책까지 주어집니다. 왜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었을까? 특수한 사람이라서요?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그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아까 2장 2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권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 데살로니가 여기까지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해답입니다. 과거의 어떤 경험이 힘을 발휘하고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경험 자체는 고스란히 기억 가운데 남아있지만 트라우마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경험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것이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트라우마로 계속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힘입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었을까? 찾아 들어갈 기도의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 순간 기준에서 약 한 20년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이후에 그에게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만남을 가지든지 빌립보의 이런 경험을 경과 같은 참 고통스러운 치욕스러운 이런 경험이 있든지 간에 기도의 자리를 늘 찾았고 오늘도 예외 없이 그 사건이 있었을 때 기도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것이 비결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취한 놀라운 행동을 보시면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십시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오늘 같은 정말 지긋지긋하고 고통스럽고 치욕스럽고 일반 사람들 같으면은 불평과 원망과 아 예수님을 전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져서 라고 했을 암울한 시간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늘 찾았던 기도의 자리 오늘도 습관처럼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5년 8월달에 미국에서 기독교 영화 하나가 개봉되었는데 그 이름이 워룸입니다. 워룸. 직역하면 전쟁하는 방이란 뜻이죠. 군대 용어로 하면 작전실 그런 뜻입니다. 워룸.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위기에 직면한 한 흑인 그리스도인 여성이 자기 집에 그 작은 옷장을 기도실로 바꿔놓고 그것을 워룸. 기도를 통해서 전쟁을 수행하는 방으로 활용해서 영적 승리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잠시 좀 소개하면 이 남편 토니가 고액의 봉급을 받는 성공 가도를 달리는 의약품 회사의 세일즈맨이에요. 아내는 이제 부동산 에이전트로 일하면서 좋은 저택에서 풍요하게 삶을 누립니다. 그런데 내막은 그 모습과는 달리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아주 악화된 상태예요. 남편 토니가 긴 출장에서 돌아오면 부부가 말다툼으로 항상 집안이 전쟁터가 되고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느 날 엘리자베스 이 부인이 이제 집을 보여주고 이렇게 팔려는 그 고객 한 사람을 만났는데 흑인 노 부인의 이름이 클라라입니다. 그 클라라 여사를 만나서 자기 어려움을 자연스럽게 토로를 하고 그러자 그 노 부인이 자기 집에 옷장을 개조해서 만든 워룸을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자베스가 집으로 돌아와서 워룸을 만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 시작하자마자 좋아지지 아니하고 더 악화되고 남편이 그 회사에서 횡령 사실이 밝혀지면서 해고당합니다. 결혼을 포함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 엘리자베스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워룸을 찾아갑니다. 눈물로 간구가 계속되는 동안 마침내 남편 토니가 회개하기로 결심하고 사장을 찾아가서 횡령했던 회사 기물을 반납하면서 죄값을 치르겠다고 고백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정이 이제 회복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영화 다 봤으니까 보지 마세요. 여기서 아내가 얼음을 만들어 놓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계신 곳을 향해서 소리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다 토로하면서 그 장면을 잠시, 지금 한 8분 정도 영상인데 잠시 함께 보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한번 준비되었으면.
You can't have my marriage. You can't have my daughter. And you sure can't have my man. This house is under new management. And that means you are out.
Amen. 기도의 자리가 있는 사람, 기도의 자리가 확보된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문제가 있고 도전과 유혹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있는 사람은 성공적입니다. 기도의 자리 확보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 확보는 우리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의 자리에 복구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복귀하는 그 순간 우리는 삽니다. 기도의 자리 확보는 우리의 삶을 다른 퀄리티의 삶으로 올려놓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안 됩니다. 사방이 막혔을 때 기도의 자리가 있는 사람은 뚫린 곳을 반드시 발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자리 확보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작전 상황실을 확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병참, 보급, 수송, 다리 놓는 공병 이런 것이 다 있어도요. 작전 상황실에서 그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습니다. 중요한 선택을 내리기 전에 기도의 자리가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삶의 발생하는 모든 문제, 필요의 측면에서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위기에 직면했을 때 기도의 자리가 있는 사람은, 돌아갈 기도의 자리가 있는 사람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영화에서는 옷장을 개조한 공간을 확보한 것으로 보여졌지만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위기를 당했을 때, 문제를 직면했을 때, 우겨쌈을 당했을 때, 내 마음에 평강이 없을 때 그 기도의 시간들, 습관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온 사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기도의 자리에 앉기만 하면 위기는 더 이상 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변화될 작품의 재료들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위기는 지속적인 고통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가 있는 사람에게 위기는, 문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변화될 작품의 재료들입니다. 기도 행위가 일어나는 자리를 꼭 확보하시고 그 자리를 습관적으로 찾는 삶을 살아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 기도의 자리를 새롭게 하셔서 그곳에 찾아들 때마다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서 엄밀한 것을 말씀하시고 엄밀한 것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내 주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